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찾으시면서 괜찮으시면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그대로 계셔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모여 우리 아버지 우리 창조자를 입술을 벌려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러한 특권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우리의 온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들을 귀와 또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70번째 시간으로 성벽 주위를 말없이 함께 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소개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봤는데 대부분이 어떤 한 개인의 믿음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29절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의 믿음을 하나의 믿음으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30절도 이제 그런 믿음이죠. 집단적 믿음입니다. 이렇게 두 구절에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여러 사람의 믿음을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신다. 믿음이란 것 이건 분명히 개별적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집단적으로도 또 평가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이제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리고 성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앞절은 뭐였냐면 그 이제 홍해 도하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 사건으로 이제 건너온 거예요. 요 두 사건 사이에 사실 시간 간격이 40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40년이라는 그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도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고 지금 여리고성 얘기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첫 유월절 경험과 함께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한번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은 깊은 바다 밑을 마른 땅으로 이렇게 함께 들어가는 그 집단적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한번 극복했습니다. 그들을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들도 그것을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물속에 이제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집트 군대에게 쫓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적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오기까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한 건데 그때까지 이제 어떤 사건들이 대략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첫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구약입니다. 우리 구약 신약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이제 그때 체결이 됩니다. 첫 상속 언약이 거기서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새 상속 언약, 신약을 체결하시기 전까지 한 1500년간 이제 그 언약 하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이 건조한 바위에서 그러니까 그 부싯돌 반석이라 그랬어요. 아주 그 마른 그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해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신약성경이 이렇게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여기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 정탐꾼, 12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 스파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침투를 시켰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40일간 탐지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그 내용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그 반응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열두 정탐꾼이 10대 2로 갈렸고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땅에 대해서도 악평을 하고 그들 가운데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거인들의 병은 우린 메뚜기 같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좌절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좌절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들어가서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복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오열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아론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던 말입니다. 죽은 개가,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만 남으면 그게 최고다. 이런, 이게 다 사람의 심성이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제 그 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굉장히 서글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집트인들과 이집트인의 신들을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그거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봤어요. 다 경험했어요. 예.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경험했고 이집트 군대가 순식간에 그 강력한 군대가 순식간에 물에 몰살하는 거 그거 다 저쪽 강가 건너가서 다 목도했습니다. 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와 아론만 거기 올라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명의 그 장로들, 귀족들이라고 그랬는데 귀족 장로들을 함께 대동해서 올라가도록 하셨고 그 70명의 장로들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식탁에 참여하면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밤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악다구니를 쓰는 이 사람들에게 한 200만, 3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낮에 그들이 마실 물을 반석에서 샘을 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쓰고 있는 그 밤에도 그들을 인도하는 그 불기둥은 그들의 진영 옆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의 종살이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보내지 않으시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왜 40년이냐?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간이 또 어느 기간이냐? 20세 이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야 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 사람들 장례를 다 치러야 돼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그 다시 60만 명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후에 고라의 반역 사건도 있고 불뱀 사건도 있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먼저 죽었고, 예, 그리고 이제 40년 이렇게 하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요르단의 동편 지역을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하는 그 지파들이 이제 그 요르단 동편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죽고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시에 오차도 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오전 시간에도 오전에 그 이제 이 구원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이 히브리식 이름이 신약에 오면 그게 예수 쓰고,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예요. 영어로는 지저스고, 그래서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 요르단을 건넜다,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가 이제 어떤 예수냐,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때 말하는 이 예수는 이제 그 모세의 종이었던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제 홍해 도하의 기적과 유사한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얘기도 정말 참 장관이죠. 드디어 요르단강을 건너갈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예, 그게 여호수아 1장 11절에 이제 여호수아를 좀 펴놓고 이제 얘기를 좀 진행해 보십시다. 앞으로 3일 안에 요르단강을 건널 것이니 식량을 준비해라. 자,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3일 안에 요르단을 건널 것이니 식량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응? 이건 멍미? 이런 생각이 안 드셨을까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건너겠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계셨을까요? 응?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드셨을까요? 아니, 강을 건너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요르단강이 냇가 건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또이 계절이 지금 추수 때가 되면서 이때 그 계절상 추수 때는 강물이 뚝까지 넘치는 때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걸어서 건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그럼 강을 건너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배를 만들자거나 뗏목을 만들자거나 앞으로 3일이 아니라 앞으로 3주 혹은 3달 안에 이 강을 건널 테니까 우리가 배나 뗏목을 만들자, 이래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3일 안에 요르단 건널 거니까 식량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식량을 준비해라.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순종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신의 세대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전에 어렸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같이 돌면서 지금 하나님을 40년 동안 체험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매일 아침 떨어지는 그 만나와 매일 아침 솟아나는 그 물, 이걸 다 체험했고,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많이 배운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너는 주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사흘 후가 됐고 여호수아가 진격 명령을 내렸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들이 나가는데 제일 먼저 법궤를 맨 사람들,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르단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이나 될그 사람들이 이제 그 조금 거리를 둔채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적들이 이 장면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을 관찰하고 있던 그 스파이들이 예, 그 가서 이 장면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저자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집단 자살을 하려고 하는구나. 예, 그렇잖아요. 지금 강에 지금 강둑으로 물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일렬로 서가지고 일렬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쭉 서가지고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배도 없고 뗏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자, 이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부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라. 실패하지 않고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지금 이제 조만간 보게 될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증거로 삼아라. 확신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리니, 가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주곧온 땅의 주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가운데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홍해를 홍해를 건널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20살 이하였던 그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최고령자는 60이 됐을 것입니다. 40년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때 막 태어났던 애들의 경우에는 40이 됐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 동안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40세 이전이겠죠. 40세가 안된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 모두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이제 체험하려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드디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강가에 접근해서 그 발을 물에 담궜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강의 상류 쪽에서 물이 차단이 되면서 물이 저 위쪽에서부터 계속 흘러오는데 어느 부분에서 차단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물 위로 무더기처럼 쌓였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물이 끊어지니까 하류 쪽으로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강이 이제 더 이상 강이 아닌 것입니다.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갔고 강의 정중간쯤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이 굳게 거기에 서 있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다 건너간 이후에 모세가 명령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니까 그때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명령하기를,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 있던 그 장소에서 취한 돌들, 이스라엘의 각 대표 12명이 그 돌들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나와라 해가지고 그 돌들로 증표를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손손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해서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후손들이 물으면 여차여차해서 이것이 증거가 된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강을 넘어왔을 때 주변 민족들이 어땠겠습니까? 뭐, 못 믿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한 2,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강 저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도. 그랬는데 그들이 배를 준비했다는 소식도 없었고, 뗏목을 준비했다는 소식도 없었고, 모두가 뭐 헤엄을 잘 친다는, 뭐 애기들도 있고, 뭐 임신한 여자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쪽으로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래고 정말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 더군다나 그날 상류 쪽에서 물이 무더기처럼 선 것을 본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쪽, 저쪽, 가나안 쪽,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온 소문이 다 거기 돌면서,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성문은 완전히 걸어 잠그고, 야, 이런 신이라면, 우리는 그 신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면서, 이성 안에, 완전히 출입을 통제하고 이제 성 안에 이렇게 이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을 건너왔고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땅에 들어왔다고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참고로 이 여리고라고 할때 지금 여호수아 당시의 그 여리고라는 지역과 예수님 당시에 이제 한 1500년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여리고 지역은 조금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한 2km, 2, 3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뭐 강도 얘기 뭐 예수님 그런 거 하실 때, 고 여리고는 지금 여호수아 때 여리고하고는 조금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여리고는 또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한 2, 3km 정도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이 고대의 여리고 이 성은 아주 많이 이렇게 이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적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튼튼했다는 거예요. 철옹성이었다는 거예요. 성과 이 벽이.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 성부터 점령하고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 6장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자, 군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군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들이 뭐 무기로 무장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군사라고 부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일곱 명의 제사장은 일곱 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도시를 일곱 번 에워싸고. 자, 여기 지금 에워싼다는 표현이 몇번 나오죠? 요걸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일곱 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일곱 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도시를 에워싸되 무장한 자가 주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여리고 도시의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줬다.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그리고 나서 뭐가 또 제일 일선에 나가게 되냐면, 이제 무장한 자들이 나가는데, 사실 이건 요식적인 것이었어요. 무장했다고 해봐야, 아니 그 철옹성을 뭐몇 명의 그 앞에 몇명그 무장한 사람들이 뭐 그걸 무너뜨리겠습니까?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군대라는 형식만 그냥 간신히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선에서 이제 일곱 개의 양뿔 나팔을 든 일곱 명의 제사장들과 이제 법궤가 이제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뭡니까? 이건 언약궤예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넘겨줬다는 그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에워싸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 이제 컴패스입니다. 에워싸는데, 이 표현이 여호수아기 6장에서 3절, 4절, 7절, 14절, 15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워싸라, 에워싸라, 에워싸라. 그리고 도시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에워싸고 도는데, 6일 동안 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일 동안 돌아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나팔을 불면서 가게 되고, 이제 삼선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는데, 모든 백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남자들이겠죠. 남자들 그 한, 그때 한 60만 명 된다고 했으니까, 이 60만 명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쭉 뒤를 따라서 이제 성벽을 돌면서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6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이 오면 그때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세 번에 걸쳐서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외치지 말아라,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 말아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세 번에 걸쳐서 아주 단단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철저한 침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계속 침묵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껏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시를 에워싸고 도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돌고 와서 쉬는 거예요. 그 도시가 아무리 넓다 해도 하루 종일 걸렸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돌고 와서 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이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걸쳐서 한 바퀴를 돌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천천히 돌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돌고 와서 쉰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예. 예. 누가 보면? 그 성벽에서 이렇게 망루에 서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죠? 러닝 크루도 아니고.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 삥 돌고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들리고 사람 소리는 한마디도 안 들리고. 예. 일곱째 날이 됐을 때 일곱 번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일곱 바퀴를 에워싸고 일곱 번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었고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외쳐라!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외치는 그 순간에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확신하면서 그 이후에 있을 주의사항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안 벌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있을 일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 무너지기 전인데 확신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무너질 텐데 그 무너지면 그 성 안에서 취한 은과 금과 놋과 쇠 이런 어떤 이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이런 기구들은 남기되 나머지 모든 물건들은 다 불살라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을 다 죽여라. 심지어 짐승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홀로코스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그 인내 한계치를 벗어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그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그들의 불법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불법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점령할 그 시점에 가나안 백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짐승과 함께 완전히 다 진멸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죽어서의 정상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몇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없애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탐꾼들을 도왔던 창녀 라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만 살려라. 이 정탐꾼 얘기는 사실 그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정탐꾼 보내서 이렇게 이제 있었던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힘껏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벽이 납작하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20절이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실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이제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이 엄청난 사건, 뭐 안 믿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돌았는데 몇 바퀴 돌았는데 그 성벽이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도 보면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에 의하면 성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몰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벽의 구조 자체도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아마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렇게 사선 구조로 해가지고 흙을 쌓고 맨질맨질하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경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너지더라도 바깥으로 무너지기보다는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안쪽으로 무너지기가 쉬운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만약에 바깥쪽으로 무너졌으면은 그 주위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가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옹성이 무너지게 하는 데 있어서 뭘 했죠?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수십만 벌의 갑옷을 준비했나요? 창과 칼과 활과 화살을 준비했나요? 여러분 그 무협지나 뭐 이런 거 무협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수십만 대군이 그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 그 화살 뭐 수천만 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준비했나요? 기마병 준비했나요? 성벽을 타고 올라갈 사다리 준비했나요? 성문 부술 공성태 준비했나요? 성 안으로 쏠 투석기 준비했나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고대 전쟁이라면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주위를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이 법궤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돌았다고 했지만 그건 정말 그 형식적인 거예요. 뭐 그들이 무슨 군대예요,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일반 백성들 60만 장병들은 한 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물리적으로 보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말씀하신 대로 도시를 에워싸고 돌다가 와서 쉰 게 다예요. 6일 동안 그렇게 했고 7일째 7번 돌았고 그리고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요구됐던 굉장히 독특했던 게 뭐냐 할 때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철저한 침묵. 그러면 성벽은 누가 무너뜨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벽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저가 아닌데요. 네, 여러분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누가 무너뜨렸나요? 자,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얘기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주의 군대 대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군대 대장 한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구약 성경에서 천사는 모두 남자의 모양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 롯에게도 다 남자의 모양으로 와요. 날개 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군대의 대장은 당연히 천사입니다. 더더욱이 그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의 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무리가 그 주변에 지금 같이 있으면서 군대의 그 천사의 대장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천사 주의 군대 대장 천사가 한 명이 이제 나타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뭐 성경의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 이 대장은 사실은 여호수아보다 먼저 그 땅에 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바를 다 행하면 내가 네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23절입니다. 내 천사가 네 앞에 가서 그렇죠?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32장 출애굽기 32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부터 누가 먼저 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주의 군대의 대장, 그가 바로 이 천사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천사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이 했는지 천사의 군대가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먼저 그곳에 진입하게 하신 그 천사들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물리적인 전투력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력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군사는 앞에 몇 명만 형식적으로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외치지 말고 음성을 내지도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게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남자들만 나갔다면 60만 명 정도인데 새카맣게 개미떼처럼 이게 줄을 지어가지고 이 도시를 에워싸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중간중간 나팔만 불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철저하게 입을 봉해야 돼요. 예. 자, 혈기왕성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며칠 전에 지금 요르단 강을 기적을 보면서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간담이 선을 해서 지금 막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 이 장정들은 얼마나 정말 이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기가 지금 만땅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를 도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 성벽에서 보초 서는 사람들이 그 내려다보고 있을 때, 야, 니들 이제 다 죽었어. 뭐,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뭐, 나 다 죽었어. 뭐, 예?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중에서 또 이제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돌 때, 하루 이틀 사흘, 한, 사흘까지는 잘 참았는데, 나흘 닷새 여섯 뭐 이렇게 되면서 야 이거 뭐냐 이거 우리 뭐 하는 거냐 우리 이거 뭐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야 뭐 이랬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뭐 입이 여기까지 다 차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적들이 보면서 우리 뭐라고 생각하겠냐 우리 예 네,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물리적 싸움을 싸우러 가지 않으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러 가셨고 물리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믿음으로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믿음으로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영적 싸움. 이들이 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 6일 동안을 도는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행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었고 이들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로 돌아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 사실 물리적으로 기여한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셨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우리 흠정역은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할 때 이 그들이 뭐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도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잖아요. 영어를 보시면,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이 영어를 보시면,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the walls of Jericho fell d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의 벽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 여리고의 벽들이 무너져 내렸는데, 콤마 찍고, after they were compassed about seven d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ay라는 그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day가 사람을 얘기하는 day가 아니에요. 이 day는 성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벽들이 7일 동안 둘러싸여졌고 그 이후에 그 여리고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 자체를 넣지를 않으셨어요. 성벽들을 그냥 이게 수동태로 돼서 그 성벽이 이렇게 감싸여졌고 7일 동안 감싸여졌고 그리고 그 성벽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언급하는 단어는 아예 넣지도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바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 성벽들이 그냥 무너져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이게 물리적으로는 관계가 없었다. 그거를 이게 조금 도드라지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쓰시지 않았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송 여리고가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무너졌다. 믿음으로 무너졌다. 그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라고 하시니까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의지한 것입니다. 먼저 가라고 하신 게 먼저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뒤따라 갔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하시니까 돌았습니다. 애워쌀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시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6일 내내 그렇게 하는 게 고역이었을 텐데 그들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쳤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조금 이렇게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잠잠하라 하시면 떠들고 말 좀 해라 하시면 입 꾹 다물고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함께 모일 때 말조심하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말조심해라. 네. 잠언 17장 9절 범죄를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자꾸 그 얘기를 들춰내므로써 서로 친했던 사람들 갈라놓는 거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잠언 11장 13절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그렇죠? 자꾸 누구 비밀 얘기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 그럼 친한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그렇죠? 사람 간의 다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말 때문에 일어나요. 말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보면 자기가 상처를 줬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죠? 네. 에베소서 4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쳐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입이 근질거려서 그걸 까발리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외치라 하실 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꼭 그때는 보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우리가. 아, 참 하나님 앞에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너무 죄송하죠.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 지금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찔림을 주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복음 얘기를 꺼냅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속에서 복잡한 게 올라오면서 결국은 침묵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야 될 때에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 얘기를 함으로써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지체들 간에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될 말인데 그 말은 자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사실 이 말하는 데서 이 참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참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결단을 하십시다. 이건 부부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도 이 말 한마디에 이게 상처받고 이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조심하면서 아 이게 영적 전투다.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이렇게 좀 있는데 아 이 말하면 좀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아. 이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럴 땐 뭘 생각하시죠? 여리고성 돌자. 여리고성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 나머지 전투는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다.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좀 제어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한 기도하시죠.